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바로의 군사들의 추격 앞에 망연자실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모세의 권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여러분은 이 광경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이 이 현장 속에 이 무리 속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의 언행은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아주 생생하게 목도하였습니다. 실로 그 철옹성과 같은 그 바로의 강팍함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앞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으로 실현되었음을 저들은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이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 원망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실로 저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저들의 반응을 믿음 없음이라는 그런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장 40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43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초창기의 삶은 장차 자신들을 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가슴 깊이 품고 소망 중에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과 교훈과 소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수천 수만 번을 되뇌이며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의미를 찾기까지는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 진정 자유라는 감격이 오늘 이 순간에 흘러 넘쳤을까? 드디꽃이 만발한 초원을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찬송할 수 있고 과연 그 자리에서 감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해방은 되었지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의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그 나치 치하의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의 일상을 해방 후에 진술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6년간 그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그 참 어려운 생활을 해나갑니다. 이제 그는 이 책에서 해방의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되어지고 수감자들이 모두 해방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해방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 오늘 정말 기쁜가? 정말 행복한가? 정말 즐거운가?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솔직히 말해서 기쁘질 않아. 기쁨이 없다라고 그래요. 6년간 혹은 그 이상으로 기쁨의 능력과 표현을 상실한 상태. 앞으로 철저히 다시 배워져야 하는 그 심리장애가 온 것입니다. 수년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자신의 삶의 일상적인 생활은 고함을 치며 명령하는 자들이 언제나 자신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과 채찍질을 그 피하기 위해서 자맥질하는 오리처럼 몸을 움츠리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 속에서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들이 살아남는 가장 많은 그 살아남는 때가 언젠가 하니 성탄절과 신년을 앞두고는 많이 버티고 살아납니다. 왜요? 신년과 성탄절에는 이 암울한 지옥과 같은 감옥소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기대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신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기대했던 마음들, 자유라는 단어가 희석되어지고 그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자결을 하고 자살하는 생명의 단절함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흘러가는 시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신의학적 용어로 이인증이다. 이렇게 그는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표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30년간이라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겪게 됩니다. 저들의 정체성과 민족성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 생활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규칙과 자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애굽 생활에 몸에 완전히 젖어있고 익숙해돼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은 여타 부자유함도 얼마든지 감수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그런 생활 양식이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메시아를 청원하고 구원을 요청한 선조들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묵묵무답으로 일관되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안겨주십니다. 저들이 그토록 꿈꾸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그 기쁨이 하늘을 찔렀을까? 그동안 파괴되고 일그러진 그 기쁨과 감사라는 의미를 다시 배워나가야만은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항명과 같은 불만과 원망은 믿음 없음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기에는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드렸다시피 만일 여러분들이 이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더 크게 더 아우성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반응에 앞서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느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해서 이 자리 이 순간까지 내가 인도해냈느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다그치시고 책망하시질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정과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더 소상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 죄의 투성인 것을 결코 책망하시질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오래전에 작정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모세는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목적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홍해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한번 본문 보실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선포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눈 하나 까딱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구원은 정치적 종교 그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와 모세가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이끌어낸 결과가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세요. 침묵을 요구하세요. 박영선 목사님 그 방에는 고 박윤선 박사님의 글이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한문으로 걸려 있는데 침묵정진. 네. 침묵정진. 늘 박 목사님 방에 드나들 때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과 저는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탄식이든 전쟁의 두려움과 그 외침이든 아우성이든 그 어떤 것도 장차 일어날 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침묵하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어떠한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기적에 아무것도 감하거나 추구할 것이 없다.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할 그 일을 지켜봐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똑같이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835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또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오래전에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개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의지가 바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 말씀과 약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의지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 간섭받거나 방해받거나 영향받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명령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야말로 침묵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 도면을 갖고 우리 인생을 지어나가십니다. 섭리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하루하루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성공을 일구어내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너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세상의 가치를 동원해서 너의 성공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질 않아요. 과연 그러실까요? 확인해 보지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유언 속에 담겨진 바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하지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회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능력의 사도였다. 나는 성공한 사도였다. 성공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자신을 회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공한 사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러나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암울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루하루 싸우며 충성스럽게 살아간 것 외에는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정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행복을 손에 넣는 방법은 성공이라고 또 그 기준을 삼습니다. 성공이 언제나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공식을 세워놓고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꿉니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은 바울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서운 질병을 평생 몸에 안고 목회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이 어눌하지요. 또 수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몸을 그것을 안고 일평생을 살아간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과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디모데후서 4장 속에서 바로 침묵정진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나는 충성했다. 그 충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 어떤 고통과 환난과 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그 직무를 나는 그저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했을 뿐이다. 이것이 그의 유언 속에 담겨진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실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어떤 방향을 설정하실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떤 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세 명의 한국 여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 이 종신 교수는 대단한 거죠. 석지영 씨를 소개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소개했습니다. 500년 전통 그 세계적인 어린이 합창단, 빈소년 합창단을 소개했습니다. 이 빈소년 합창단의 역사가 500년이 됐는데, 그 여태껏 남성 지휘자가 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허물었어요. 최초의 여성 지휘자가 탄생한 겁니다. 김보미 씨예요. 우리 한국 여성들 대단합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실력 있죠. 그런 센 여자들과 사는 우리 남성들은 얼마나 더 세겠어요. 네. 자, 그런데 기자들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죠. 앞으로의 계획이 뭡니까? 내일의 더 나은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삶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 분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예전 같으면 제가 여기서 한번 할 텐데 이제 목이 갔어요. 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그 행해야 할 자세, 그 자세와 그 정신이 도대체 뭘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 내일 혹은 너희 미래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질 않아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내일을 맞이할 때 내일을 사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또 내일 염려하는 것을 내가 거두어 주겠다. 오늘에 족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침묵정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선 안 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맛보고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순간순간 실로 거대한 홍해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극렬하게 타는 풀불에 내어 던지다시피 하는 두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요. 또 나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바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속히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사 원망 섞인 아우성치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숨과 탄식과 두려움의 아우성이든 낙심과 자폭과 원망이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하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너희에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대입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침묵정진하여라. 너희의 인생의 열쇠를, 그 많은 열쇠를 너희 몸에 두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설계하시고 복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찾아오심을 오늘 하루를 자족하며 감사하며 맛보며 살아가라. 내일은 내가 또 그에 상응하는 너희에게 믿음과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정과 인품과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우성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오늘 하루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성도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갈등하고 또 의심을 갖고 또 그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침묵, 정진, 충성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양손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